라디오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박민근 독서치료연구소의 박민근 소장과 치유의 독서, 성장의 독서 만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치유의 독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2부에서는 치유 이후에 내 삶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치료를 해오신 지 15년이 넘으셨어요. 이렇게 아낌없이 두 권의 책, 치유의 독서, 성장의 독서의 그간의 임상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책들 100권을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소장님 이렇게 다 공개해도 돼요? 괜찮아요? 소장님 할 일 없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낙천적이다, 낙천적이에요. 네?
누가 영업비밀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게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좋습니다. 그렇게 네. 되더라도 좋은 네. 책들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참 훌륭하세요. 정말 절실하게 사실은 이렇게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네. 오늘 좋은 책 정말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소장님께서는 내담자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건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만든 개념이에요. 환자 치료사가 아니라 네. 환자 의사가 아니라 내담자와 상담가 1대1의 공평한 관계로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로 이렇게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어떤 내담자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네, 늘 항상 가끔씩 생각나는 내담자인데요. 그 몇 년 전입니다. 저를 찾아왔을 때 이분이 이미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었고 자살 충동이 심해서 자살을 이제 작정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 책을 읽고서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찾아오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오신 분인데, 제가 이제 그 사연을 듣고서 상담료를 안 받을 테니 자유롭게 아무렇게 놀아 했는데 싫다고 하셨어요. 돈을 내겠다. 상담료를 내겠다. 이렇게 상담을 많이 오래는 못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돌아가라. 라는 처방을 내드렸고, 네. 다행히 내려가셨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
지금도 가끔은 생각나면서, 과연 잘 살고 있을까? 제가 꼭 결혼하라라고 이제 이렇게 당부를 했었거든요. 네네. 잘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가끔씩 납니다.
뭐 최근에는 소아비만이라든가 성조숙증 같은 그걸 보니 거의 질병에 가깝게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네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도 치료를 하고 계신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에까지 독서 치료가 적용이 되나요?
네. 이게 제가 가장 오래한 치료기도 합니다. 15년째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치료인데 네. 그 인지행동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라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활습관이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어떤 생각의 변화를, 사고의 변화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치료법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면 7살, 8살 아이들한테 비만은 안 돼요 같은 책이 있어요. 네. 이 책은 바른 식생활, 생활습관에 관한 풍부한 것들을 아이 눈높이에 맞게 만들어 놓은 책인데 네. 이런 책을 읽으면서 사고의 변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건 옳은 생활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네. 아이들이 용케 따라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른들보다는 쉬워요. 어른분들도 제가 비만 상담을 하는데 네. 어른들은 또 여러 가지 다른 복잡한 요소들이 있어서 살을 못 빼는데 오히려 7살, 8살 친구들은 딱 의지를 갖고 마음을 품고서 쉽게 자기 변화를 갱신해 나가요.
무슨 책이라고 하셨죠? 읽어봐요. 비만은 안 돼요? 네, 읽어봐야겠습니다. 예. 근데 그 소장님 우울증이나 이렇게 불안장애 같은 거는 사람마다 성격 환경, 자존감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하다 보면 같은 증상이라도 책 처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그렇게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까다롭고 예민한 분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분들이 느끼는 게 전혀 달라요. 제가 몇 개를 소개해드리면 네. 어른인 분들은 나는 주변에 있는 미묘한 것들을 인식하는 것 같다. 통증에 매우 민감하다. 바쁘게 보낸 날은 침대나 어두운 방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에 숨어서 자극을 진정해야 된다. 네. 카페인에 민감하다. 밝은 빛, 강한 냄새, 거친 천 이런 것들 싫다. 이렇게 하시고요. 어릴 네. 때는 깜짝깜짝 잘 놀라고요. 누가 야단치면 몹시 겁나요. 그리고 사람 마음을 잘 읽고 그리고 아주 희미한 냄새도 잘 맡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민하네요.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인구의 15%나 된다.
적지 않네요.
생각보다 많네요.
네. 적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제가 보통의 치유서를 권했을 때는 잘 먹히지가 않아요. 아. 그럴 때는 제가 일레인 아론이라는 이 분야에 아주 선두적인 연구자가 있는데 네. 그분이 쓰신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 그리고 섬세한 사람에게 해주는 상담실한 이야기 같은 치유서를 권해드려요. 그러면 아.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상담실 안에서 해주는 섬세한 사람에게 해주는 상담실한 이야기는 제목처럼 이게 상담가가 읽는 책이에요. 네. 그런데 이 책을 권했을 때 아주 좋은 피드백이 돌아옵니다. 아.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서 이렇게 쏙쏙 잘 정리해주고 위로해주는지 모릅니다라고 아주 좋게 반응이 돌아옵니다.
지금 박 소장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혹시 그 15% 안에 기질적으로 그 아주 까다로운 기질을 타고 나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라든가 지금 소개해 주신 섬세한 사람에게 주는
해주는 상담실한 이야기. 아, 요 두 책에 테스트지가 있습니다. 네네. 테스트를 해보시면 자기가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체크리스트가 있군요.
네, 처음에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시면 네. 서점 가셔서 들쳐서 한번 네.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체유서들을 좀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정말 좋은 예 정보입니다. 소장님께서 원래 화가가 되고 싶다고 그러셨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지 책 표지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 정말 마음을 대변해주는 명화들이 상당히 많이 수록이
좋았어요.
돼 있어요. 네. 책 읽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림 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네. 정미 씨는 어떤 그림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존 밀레이의 오피리아라는 그
너무 강렬하죠.
네, 너무 아 비극적인.
근데 밑에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 되게 강렬해요.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한 장면을 네. 담았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강물에 스스로 뛰어들어 목숨을 끊는 장면. 저는 왜 이 그림이 되게 좋았을까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눈물이
아니에요.
이런 그림을 실어 놓으셨을 때 제가 이걸 선택하면 지금 현재 내 심리 상태일 것 같아서 섣불리 얘기를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소장님
네. 어떠세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쉬고 싶으실 수 있다는 거.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일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많은 여러 관계 스트레스나 주변에서 어려움들을 느끼면 이런 그림에 이제 사로잡히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크리스토프 앙트레라고 프랑스가 가장 사랑하는 그 심리 치료사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쓴 마음 미술관이란 책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미술 감상 치료의 치유서입니다. 네. 미술 그 감상 치료의 어떤 교과서 같은 치유서인데 네. 그러니까 미술 치료도 있고요. 그런데 미술 치료의 아주 작은 분파의 영역에 미술 감상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내담자가 오면 이렇게 모니터를 켜 가지고 명화들을 보여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이럴 때 이제 제가 이제 미술을 공부했고 지금도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도움은 됩니다.
여기 실려 있는 그림들이 전부 소장님께서 고르신 거잖아요.
네, 다 예. 제가 골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만 골라 보세요.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제가 좀
상담 받으려고.
제가 저는 이제 그 씨 뿌리는 농부를 제일 좋아하는 표지 그림이기도 한데 네. 이게 이제 아주 힘들게 살던 그 고흐가
네.
그러나 내일을 위해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집착했던 연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그 명언 있지 않습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게 삶을 대하는 우리의 아주 중요한 자세일 것 같습니다.
네네.
고어가 그 그대로를 살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주는 그림을 선택하셨네요. 매우 건강하신 상태입니다.
아니 지금 그림 다 알고 제일 좋은 거 일부 고르신 거 아니세요?
네. 아, 2부에서는 성장의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나눠볼 텐데요. 프롤로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꽃과 죽은 꽃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생명의 유일한 증거는 성장이다.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네, 그 성장이라는 것이 그만큼 사람의 삶에 중요한 거란 그런 말씀인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심리학의 한 영역 중에도 성장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겔 쉬라는 분이 쓴 인생 행로라는 책에서는요, 죽는 날까지 인생의 많은 국면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운명이라는 거죠. 성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충분히 자기 맡은 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자기 존재의 개성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자기의 닫힌 이 자아에서 초월적인 자아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성장의 어떤 중요한 모델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요.
네.
각각은 아주 저희들이 잘 아는 심리학자들이 했던 말들입니다.
오늘 2부에서 이야기해야 할 내용 가운데 일부를 퀴즈로 살짝 먼저 만나보고 본격적으로 말씀 나눌게요. 남정미 씨.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가 1983년에 출판한 그의 저서 마음의 틀에서 제시한 이것은 기존의 지능 이론과는 달리 인간의 지능은 서로 독립적이며 다른 여러 종류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가드너는 언어, 논리수학, 공간, 신체운동, 음악, 인간친화, 지능, 그리고 정신내적 지능과 자연주의적 지능 등 8가지 지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공하는 사람은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8가지의 지능을 분석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그 최적의 조합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지적 역량이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는 가드너의 이 이론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다중인격 이론, 2번 다중지능 이론, 3번 인공지능 이론.
네, 문제 중에 답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적 역량이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는 가드너의 이론 골라주세요. 1번 다중인격 이론, 2번 다중지능 이론, 3번 인공지능 이론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보내주십시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박민근 소장님의 사인이 담긴 치유의 독서, 성장의 독서 두 권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처진 달팽이가 부릅니다. 말하는 대로. 토요 인문학 콘서트. 책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독서 치료사 박민근 소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성장에 도움이 되는 책 50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독서라는 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들어있어요. 진로와 관련해서는 어떤 독서 치료 과정을 받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이제 오면 진로 검사라는 걸 되게 합니다. 그런데 검사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라고 제가 항상 이렇게 단서를 답니다.
어떤 학생들이 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도대체 어떤 걸 잘하는지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아무래도 국영수공무원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모른 상태로 10대를 보내고 20대 초반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저도 그랬고 대부분이 그렇지
맞아,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네. 대학생인데. 과를 잘못 왔어요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런.
네, 그런 분들 오면 제가 이제 다시 리셋을 한다는 생각하에 로먼 크레즈나릭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인생학교 일이라는 책을 다 읽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책에 이제 어떤 게 있느냐면 왜 일을 하는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는가, 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일을 선택하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세세하고 명쾌하게 잘 적어주는 책이라서 그 책을 좀 읽어오라. 그리고 다니엘 핑크의 새로운 미래가 온다 혹은 뭐 파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책들을 보면서 내가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적응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기 나름의 로드맵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상담을 매해 이렇게 이끌어 나갑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인생학교 그게 시리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알랭드 보통이 설립한 맞아요. 그
알랭드 보통은 이제 섹스에 관해서 책을 썼죠.
그 알랭드 보통의 인생학교가 거기에서도 독서 치료에 대한 수업이 있다고 저 들었거든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네. 독서 치료사 문학 자신들은 이제 소설 치료사라고 하세요. 네, 네. 700평 되는 소설이 이렇게 소설이 필요한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일 텐데 네. 700편의 소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책을
소설을 읽어라.
네,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소설이 필요할 때.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하기 전에 미리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제대로 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네네. 답답한데요. 그 얼마 전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도 이 시간에 했었습니다만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사라지는 직업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더 고민하게 되고 관련해서 가장 먼저 추천해 주시는 책이 다니엘 핑크의 새로운 미래가 온다더라고요.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로버트 스턴버그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세기가 왜 엉망진창이었느냐. 분석지능, IQ만 높았던 좌뇌형들이 이렇게 지배했던 사회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21세기는 좌뇌형이 아니라 좌뇌운해 혹은 운해형이 좀 더 많이 이렇게 활동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 이제 다니엘 핑크는 이제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사회가 올 것이라고 해요. 하이 컨셉은 이제 예술적이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어떤 능력들.
운해형 인간들.
그렇죠. 네. 하이 터치는 이제 공감 능력이 뛰어난 능력. 이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주가 되는 사회가 올 것이고 미래에 이제 여섯 가지 기준도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놀이, 의미.
아하.
디자인을 잘해야 되고요.
네.
풍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조화롭게 지내고 상대방을 이게 잘 공감하는 사람 그리고 잘 놀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잘 발견하는 사람들이 미래의 인재상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저에 대해서 얘기를
남정미 씨의 미래는 박스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공감과 관련해서 다니엘 핑크의 새로운 미래가 온다에 나온 일부를 조금 읽어드려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 공감의 능력은 21세기 노동시장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직업적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공감은 생활 윤리이기도 하다. 공감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이해하는 수단이며 다윈과 에크먼이 발견한 것처럼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 우리를 다른 사람과 연결해주는 보편적 언어다. 공감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기쁨을 준다. 게다가 공감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다. 공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예.
이걸 읽으면서도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예. 갈수록 공감이 중요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책에 설명해 주신 그 WC 있잖아요. 예, WC가 아, 나 수학을 못해서 인생이 꼬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반대로 앞으로 이제 공감 못해서 인생이 꼬였다 이런 분들 계시겠어요.
아, 그렇죠? 정말 그렇겠네요.
아, 걔가 뭐 슬퍼하는데 난 모르겠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인생이 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실제로 저 찾아오는 분 중에 친구들 중에도 네. 전형적인 좌뇌형들이 좀 와요. 이 친구들이 왕따를 당해요. 친구하고 잘 못 지내는 거예요. 전교 1등인데.
네, 저런.
친구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이 공감 능력을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은 어릴 때 10세 이전에 충분히 양육자가 길러줘야 하는 능력이다.
아하.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양육해서 길러주느냐에 따라서 아주 그 발전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그 남성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럼요.
어떻게 개발시켜주면 좀 나아지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을 읽는 법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주고 코칭을 하면 공감 능력이 생기고 공감내가 활성화가 됩니다.
정말요?
네.
그러니까 좋은 연애라는 건 어떤 거냐면 대개는 여성분들이 공감 능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남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 코칭하면서 이끄는 게 좋은 연애가 되는
아, 그럼 굉장히 그분에겐 처방을 10명과 사귀세요.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럼 공감 능력을 어떻게 개발시키고 자극할
그러니까요.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예술 활동이 제일 중요하고요. 놀이. 또 중요합니다.
예술과 놀이.
많이 놀고요. 근데 네. 이게 한국 사회에서 제일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네요.
예술 감상도 하지 않고
맞아.
놀아도 뭐 술이나 이렇게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식탁에 딱 앉아서 상대방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공감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좀 풍토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요즘은 조금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의식적으로 이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서로 독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진로 적성 검사 MBTI라고 하죠. 이거 좀 많이들 하시잖아요. 나를 알고 싶다거나 진로 때문에 고민인 분들은 이런 적성 검사를 받아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MBTI는 사실 조금 문제는 있는 검사예요. 그래서 네. 학자들이 MBTI를 100% 신뢰하지 마라라고는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조금 유보적으로 해봐라 해보고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폴 티저, 바바라 티저라는 부부가 쓴 나에게 꼭 맞는 직업을 찾는 책 같은 책이 있거든요. 나에게 꼭 맞는 직업을 찾는 책. 같은 책은 이 MBTI 검사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딱 맞을 만한 책 직업들을 소개해 줍니다.
네.
그래서 두 책을 이 책을 보면서 자기 검사 결과를 잘 확장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근데 사실 이제 MBTI가 조금 문제가 있는 성격 검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 책은 대니엘 네틀이라는 영국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성격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성격의
네.
탄생이란 책은 이제 안에 검사도 있어요. 빅파이브 성격 이론이라는 것에 기반한 성격 검사도 있어서 그 검사를 직접 해보고 왜 이 성격이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 앞뒤 전후 맥락을 좀 잘 알려줘요. 그리고 조금 더 자기 심리를 잘 알고 싶다 하는 분은 지금 이제 절파는 데서 잘 안 나오지만 그 황산민 교수가 이렇게 감수한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네.
책을 좀 권해줘서 검사를 해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아예 책 한 권이 검사 책입니다.
네, 네.
예전에는 막 심리 테스트 같은 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짜장면과 짬뽕 중 하나를 고르시오.
그게
짜장면입니다.
그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심리 테스트보다 이렇게 성격, 자기의 적성을 좀 테스트해서 선택에 그 오류 같은 걸 좀 줄일 수 있으면 얼마나
그럼요.
좋을까. 진정 나도 이런 거 좀 해봤었으면 좋았겠다.
근데 구영희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선생님 하고 싶었어요.
아, 정말로요?
네.
이런 거 하면요. 네. 내가 생각했었던 내 성격이랑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놀랐어요. 그런 네. 경우도
그럼요.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성격이랑 타인이 바라보는 성격, 그리고 실제 어떤 행위들 속에서 녹아든 자신의 성격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성격 검사를 여러 개를 해보는 거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겠네요. 자, 책들을 통해서 어떻게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런지 그 이야기를 강연으로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번영하는 인생을 위한 책 읽기라는 주제로 역시 박민근 소장님께서 들려주시겠습니다.
프루스트의 시 중에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시는 두 길이 있었고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면 어쨌든 나중에는 가지 않은 다른 길을 후회하고 아쉬워한다
궁금해하는
거죠.
것 같아요.
저 역시 이제 항상 이 선택의 기로에서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려울 때 서른쯤 이제 우울증을 앓고 힘들 때 되게 덕담이 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계 이양 선생님께서 내가 젊은 시절에 학문의 뜻을 뒀지만 제대로 못하고 선생님도 못하고 방황하고 마음의 병을 알아서 몇 년 동안은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라고 자기 제자한테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걸 보고 아 이런 대학자도 젊은 시절에 이렇게 방황을 했었구나.
네.
아 나도 방황해도 괜찮겠구나. 좀 더 고민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태계 이양을 좀 더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네. 태계 이양이 이제 보았더니 천재가 아니더라고요.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노력형.
나이가 들고 70이 될 때까지 계속 학문적인 성취를 이어가는 그야말로 성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을 본으로 삼아서 내 삶도 하루하루 좀 성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근데 성장하기 전에 이제 도대체 난 어떤 일에 맞을지를 찾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로 상담이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워낙에 정보들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이것 해라 저거 해라는 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혹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이제 비키니 섬의 그 길 잃은 거북이처럼 길을 잃어버리는 게 현대인들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펼쳐질 10년, 20년 혹은 뭐 30년의 미래에는 직업들의 안정성이 훨씬 더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죠. 네. 수많은 직업들이 새로 생기고 새로 사라지고 뭐 얼마 전에 제가 명견말리라는 프로를 봤는데 네. 앞으로 20년 안에 47%의 직업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쩌면 이제 새롭게 47%의 직업이 생기겠죠. 그렇죠? 이런 직업의 변화 그리고 내 삶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 싶어서 성장의 독서의 첫 부분은 정향이라는 이 테마로 이야기를 삼았습니다.
네, 정향. 사실 이제 정향은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 어떤 방향을 정한다, 어떤 방향을 선택한다라는 네. 의미로 쓰신 건가요?
네, 이 개념은 이제 에리 프로임이라는 분이 이렇게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많이 펼쳐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자아분열을 하고 있다. 이 자아분열을 다시 자아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삶의 방향의 틀, 정향의 틀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론을 이렇게 저희한테 제시를 합니다.
네.
부모가 해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부모님들한테 많이 하는데요. 잘 아시는 파울로 코엘류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파울로 코엘류가 어렸을 때 세 번이나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것도 부모가 강제로 이 아이의 열정과 반항기가 도저히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정신병이다 해서
세상에.
세계적인 문학가가 될 사람을 이렇게 심지어 정신병원에 넣을 사실 이런 이야기는 주변에 너무 많죠.
저도 예전에 개그맨 된다고 막 그랬을 때 저희 네. 아버지가 어디 나가서 장기자랑 같은 거 해가지고 인형 네. 같은 거 받아오면
네.
비 오는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막
어머나.
공부하라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랑 싸워서 제가 이겨서
네.
예.
꿋꿋하게.
제가 이제 꾸면 반드시 하는 검사가 다중지능 검사인데요.
다중지능 검사.
네. 이건 아까도 이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네네.
1980년대 이제 하워드 가드너라는 대심리학 학자가 주창한 그 심리학 개념입니다.
네.
지능을 점수로 보는 게 아니라 8가지 서로 독립된 분야로 나누고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대인관계지능, 자기성찰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그리고 음악지능,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자연친화지능 이 8가지 지능들은 서로가 굉장히 독립되어 있고요. 이 이제 다중지능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론적인 토대 중에 하나 서번트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번트 신드롬은 지적 장애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아주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븐 월터시어라는 화가가 있는데 지적 장애가 있어요. 자폐증인데 그림은 거의 뭐 피카소 빰치게 그립니다. 이런 걸 보고서 지능이라는 게 이렇게 통합된 거라기보다는 분할되어 있고 각각의 지능들은 독특한 설정값이 태어날 때부터 있구나라는 걸 이제 발견을 했고 지금 이제 벌써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다중지능 이론에 기반한 교육이 거의 보편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아직까지
국영수 중심의 교육이 되고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모든 저서에서 이 내용들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 수사님께서 번영하는 인생을 위한 책 읽기라는 주제로 지금 짤막한 그 강연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이 나온 것이 가드너의 다중지능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찾되 단점은 집착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좀 실천이 되면 좋은데 그게 뭐 간혹 안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30년 전에 선생님께서도 아니야 그렇게 너 아니야 막 이렇게 뭐 가만 그 선택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내 의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차단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진로에 있어서는 부모님과 선생님에 대한 선택이 되게 크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서 그 장점을 자녀의 장점을 잘 살려줄 수 있고 단점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강점을 잘 알고 강점들을 잘 연결해서 진로의 방향들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할 텐데요.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뭐 아웃라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1만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면 그 분야에 성공한다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반문해요. 빌 게이츠가 만약에 그림을 그렸다면 피카소보다 잘 그렸을까요? 혹은 뭐 아인슈타인이 바이올린 연습, 바이올린을 굉장히 켜기를 좋아했는데 바이올린 연습을 계속했으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을까요? 그 아이의 강점부터 보시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피카소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그 미술 교사셨어요. 네네. 그래서 아이 피카소가 걱정을 했어요. 왜 아빠 전 더하기 빼기도 잘 못하고 그리고 글자도 저렇게 다른 친구처럼 잘 못 읽을까요? 그랬더니 너 잘하는 게 있잖아. 그림을 마음껏 그려 하면서 수천 장의 캔버스를 계속 이렇게 대줬다고 합니다. 이런 부모가 된다면 네. 아마도 아이들이 단점에 연연하기보다는 자기 강점을 더 강화시켜서 그 분야에서 아주 좋은 성공이나 성취를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인 화가가 탄생하기까지는 그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다른 단점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장점을 극대화해라 라고 그 밀어줬던 부모가 아버지가 계셨군요.
네. 피카소 본인은 아버지를 되게 싫어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고마워해야 될 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수사님께서는 미술 안 하신 것에 대해서 미련은 없으세요?
그게 미련이 남아서 계속 인사동을 들락날락 그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네. 다른 사람 그려놓은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명화도 꾸준히
네,
보시고요. 네. 뭐 요즘은 40, 50대들도 제2의 인생을 위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이 참고할 만한 책이라든가 뭐 자료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생학교 2일 같은 책도 좋고요.
네.
알랭드 보통이 쓴 일에 관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의 일의 기쁨과 슬픔이란 책이 있는데요. 네. 이 책 역시 이제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일에서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아주 철학적인 메시지를 주는 책인데요. 제가 이제 앞에 그 인생학교 일은 좀 젊은 분들한테 권한다고 하면 이 책은 좀 나이가 지긋한 분들한테 권하면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일을 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를 좀 발견해보시라. 그리고 만약 지금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남은 삶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조금은 용기를 갖고서 과감한 선택을 해보시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네. 그 소장님의 책 중에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다라는 책도 있잖아요.
네.
같은 맥락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 학부모님들께서 워낙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다라는 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대개 부모님들이 넌 지능이 낮아서 공부하는 적성이 안 맞아서 공부를 못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공부는 국영수 공부는 아니고요.
네.
책을 읽고 사유하고 자기 사유의 결과들을 글을 써보고 하는 정말 뭐랄까요. 삶의 공부. 모든 아이들은 심지어 그 아이가 언어지능이 낮고 논리수작 지능이 가장 낮아서 참 책 읽기 힘들어하는 친구라도 평생 책을 가까이 하면서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다.
네.
라는 이제 좀 취지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네. 그만큼 부모님의 역할에 방점을 찍으셨네요.
네, 부모님도 좋지만 이제 네. 선생님들 보라고 제가 많이
그러신 거예요?
네.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 상대로 제가 강연을 작년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장점을 보시고 장점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네. 선생님들 반응은 어떠세요?
요즘은 선생님들도 이 부분들을 전혀 모르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이 호응도 좋으셨고 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정말 좋은 생각을 다시 해보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제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간 15년간의 연구가 굉장히 이제 무리로 막 엄청 터지고 있네요.
그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다는 사실은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선택하시겠다 싶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고 있는 치유의 독서, 성장의 독서에는 삶을 치유하고 성장으로 이끌 책 100권이 수록돼 있어요. 책 내용 궁금하신 분들, 이 책은 꼭 내가 읽어서 좀 나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드리는 퀴즈 잘 듣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가 제시한 이것은 기존의 지능 이론과는 달리 인간의 지능은 서로 독립적이며 다른 여러 종류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즉, 각 개인에겐 언어, 논리수학, 공간, 신체운동, 음악, 인간친화지능,
그리고 정신 내적 지능과 자연주의적 지능 등 8가지 지능이 있다는 건데요. 인간의 지적 역량이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는 이 이론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다중인격 이론, 2번 다중지능 이론, 3번 인공지능 이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정답과 함께 방송 소감도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와이즈베리에서 나온 치유의 독서, 성장의 독서 두 권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버블 시스터즈입니다. 고래의 꿈. 토요 인문학 콘서트 박민근 독서치료연구소의 박민근 소장님과 함께 마음을 치유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독서치료 만나고 있습니다. 성장의 독서에는 학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감정을 공부하라 부분에서는 내 감정 사용법이라는 책을 추천하고 계세요. 그동안 소장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책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고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 책은 제가 다른 공부를 하려면 감정을 다스리는 것부터 먼저 공부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네.
그 꾸베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을 쓴 프랑수아 르로르라는 그 작가와 그리고 네. 이제 크리스토프 앙드레라는 분이 함께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8가지 굵직굵직한 감정 있죠. 분노, 시기, 기쁨, 슬픔, 수치심, 질투, 두려움, 사랑 이런 8가지 감정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자연스러운 감정들이 이렇게 발산이 될 때 그걸 잘 받아들이고 어떻게 잘 운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들을 이렇게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네. 그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감정을 일반적으로는 약간 억제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나는 성숙한 인간이니까 함부로 화내지 않을 거야. 내지는 흥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뭐 나이와 상관없이 감정 조절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가령 이제 시기와 질투 같은 감정이 있는데요.
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감정이고요. 만약에 이 멋진 동성을 만났을 때 시기나 질투를 못 느낀다면 아마 인류가 이렇게 종족 번식을 이렇게 잘하며 살아올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죠. 아주 자연스러운 것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시기 질투를 하면 이건 되게 이렇게 못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 감정들을 없애려고 많이 하세요.
네, 네.
네. 근데 이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은 풀어내시고 다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탈이나 너무 심한 행동으로 가지 않도록
그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주면 안 되는 선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풀 수 있는 장치들 가령 이제 참 좋은 게 그 독서 치료의 한 분야 중에서 저널 치료라는 게 있어요. 저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이 감정을 표현해 보라는 그 방법들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느꼈던 감정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 보면서 감정을 존중하되 그게 바깥으로 좀 더 과격한 행동으로는 가지 않도록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네.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이제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법들을 좀 성장시키면 살아가는데도 훨씬 더 원숙한 삶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적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네요.
예. 저는 이건 좀 딴 얘기인데요.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네. 애니메이션 보면 막 울음 펑펑 나고 화도 막 출발 뭐 이번에 너가 나가라 이러면서 막 슬픔 있고
저는
막
까치를 보고 어머 나 나온 거 아니야? 까치리다.
그거를 이제 본인 스스로가 저도 좀 약간 누구를 질투하면 내가 못난 사람 같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그냥 그대로 만약에 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살짝 표현을
느끼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누구한테 험담을 아주 심하게만 한다면 질투나 시기가 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걸 좀 더 멋지게 풀어내면 그림이라든지 아, 네. 이렇게 글쓰기라든지 또 감정에 관한 책을 읽는다든지 아, 하면서 이렇게 푸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구영희 아나운서 이거 네. 허락 받았으니까요. 네네. 박민근 교수님 가시고 나면 뒷담화 좀 가자.
할 게 없네요. 예. 아, 너무 멋있어요. 뭐
오늘
이런 거.
감정 이야기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네네. 생각되는 건데 요즘에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보복 운전하고 막 올라가서 막 쿵쾅거리는 거 막 가고 욕하고 네. 막 이런 네. 거 되게 많잖아요. 이 분노 조절의 경우는 또 이런 거 책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네. 분노 조절이 안 된 사람.
이제 한국 사회를 어떤 분이 아드레날린 과잉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아드레날린에 반대되는 호르몬이 유사 호르몬인데요. 세로토닌이라는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은 이제 평온한 마음을 만들게 하는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네. 한국 사람들이 평소에 세로토닌 나오는 활동들을 연습을 안 해두는 거예요. 아. 이게 세로토닌이 나오는 그 활동들이라는 게 명상, 낚시, 독서, 글쓰기, 뭐 예술 활동 이런 것들인데 이걸 평소에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 어떤 격한 감정이 나왔을 때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까지 감정에 이제 파묻혀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런 폭발적인 생각이 생겼을 때 이렇게 딱 끊어내는 연습들을 좀 평소에 하시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생각 중지 연습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고무줄 같은 걸 이렇게 손에 차서 네. 어떤 안 좋은 생각이 들었을 때 탁 튀기면서 생각 중지라고 하면 아. 뇌가 그게 습관이 됩니다.
어휴,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화내는 게 점점 작아지고요. 아, 화를 이렇게 참으면 되나 하겠지만 화는 조절하는 능력들을 키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 화를 계속 내는 사람이
맞아요. 저 와칭이라는 책에 보면요. 화에도 지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그럼요. 써 있어요. 네. 막 화를 내면 얘가 또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지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그 뇌가 활성화돼서 화내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아, 생각 중지 연습 그래서 이 노란 고무줄을 손목에 차고 한 번씩 탁
튕겨내요. 예, 만약에 자기가 감정 조절이 좀 튕겨라. 힘든다 하는 분들은 좀 연습을 해보면서 이건 이제 그 밖에 여러 기법들이 있습니다. 네네. 명상의 여러 기법들인데
네.
좋은 책은 이제 틱낙한 스님이 쓴 화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 책에는 이제 그 기법뿐만 아니라 그 원리 왜 이렇게 화를 내선 안 되는가 화내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쏘고 상대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옆에 구경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화살을 쏘아 대는 행위니까 그걸 어떻게 진정시켜야 될지 이런 걸 소개해 주는 책인데
네.
이런 책을 보면서 이제 화를 좀 참는 연습 다스리는 연습 방법들을 좀 익히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안동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 이 책을 꼭 나만 보면 화병이 난다고 하는 좀 화 추천해 드려야겠습니다.
틴디칸스님의 화.
네.
사실 이렇게 화를 지금 그 선생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화를 내면 본인 스스로도 마음을 상하게 되고 다치게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나쁜 기억이 되고 계속 네. 반추하게 되죠. 소중한 사람한테 화를 네. 내고 나면 그게 며칠 몇 날을 자기를 못난 사람으로 말하게 만드는 어떤 원인이 되는 거죠.
네. 생각 중지 연습 나에게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연습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밖에도 힘들 때마다 부부 사이에 혹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다 힘들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책이 도움이 될까요?
제가 많이 이제 권하는 책은 네. 이제 존 가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그 부부 감정 치유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좀 특별한 책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는데도 같이 살겠다라고 용납했을 때 네.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느냐의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센 치유서죠.
네. 그러네요.
근데 제가 이제 예방용으로 이걸 많이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 정도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별거 아닌 거에 상대에게 그렇게 화내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좀 마음속에서 새길 수 있게 좀 이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 책을 많이 치유서를 권하고 있고요.
부부 감정 치유라는
책이고요. 존 가트만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들께는 자녀 교육 사랑을 이용하지 마라 하는 책을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권해오고 있습니다. 이
자녀
책은,
교육?
네. 사랑을 이용하지
사랑을
마라.
이용하지 마라.
아. 네.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흔히 알량한 사랑이나 관심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네. 폭력입니다.
그런데 네. 그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슬픈 일이 된다.
네, 네.
부모가 사랑을 양껏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주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본인 아이들한테는 정서적 학대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부모들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방법들은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당근과 채찍은 아이를 다루는 좋은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책이라서 네. 제가 한 지금 벌써 한 5년 넘게 이 책은 그럼, 나오자마자 예.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당근과 채찍이 진리가 아니라면.
아주 풍부한 사랑을 줘서 나에게 좋은 감정이 생겼을 때 아이에게 이건 하면 어떨까라고 이야기하면 좋은 생각들, 좋은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거죠. 풍부한 사랑을 먼저 주고 아이가 기분 좋을 때 어떤 필요한 요구나 지침들을 이제 제시하는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책입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독서치료와 관련된 이야기, 상처를 치유하고 나를 성장시킬 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아물지 않은 상처로 괴로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제 경험이기도 한데요. 세상 모든 일이 슬프기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슬프기도 하지만 또 기쁘기도 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사 일을 대할 때 아, 이 일은 왜 이렇게 괴롭고 슬프기만 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는 좀 눈을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아팠던 기억들이나 추억들도 나중에는 삶의 아주 중요한 자산, 자양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퀴즈 정답을 정민 씨가 알려주세요.
인간의 지적 역량이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는 가드너의 이론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다중지능 이론이었습니다.
당첨자는 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 15년 동안의 임상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독서치료서 100권을 두 권의 책 치유의 독서, 성장의 독서에 담아 놓으셨는데요. 나도 꼭 치유가 필요하지만 일단 스스로 독서를 통해서 치유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박민근 소장의 노하우가 그대로 녹아있는 두 권의 책은 좋은 지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박민근 소장님 그리고 남정미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4월 23일은 세계 책의 날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특별한 시간 서울도서관의 이용훈 관장 그리고 출판평론가 김성신 씨를 초대해서 세계의 도서관 그리고 세상을 바꾼 10권의 책을 만나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4월 공개 방송에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섹스피어 서거 400주기를 맞아 준비했습니다. 토크 콘서트 섹스피어 4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EBS 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데요. 한국 섹스피어 학회의 임성균 교수를 모시고 섹스피어의 삶과 문학을 만나봅니다. 방청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자, 끝으로 오늘 출연하셨던 박민근 소장님의 추천곡 신해철의 길 위에서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